오늘 이 교회의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있던 큰 단을 여러분이 이 위에 와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밑에 발판이 이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 발판 높이만큼 지금 제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먼저 단은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는 좀 더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이제 2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일요일날 식당 바닥을 새롭게 깔고 그 다음에 바깥과 이 안에 조명 몇 곳을 좀 손질하고 나면 이제 내부적인 단장은 이제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합회가 나가면 다시 3차 공사로 해서 이제 2층까지 다 정비를 하고 나면 이제 명실공히 이 중앙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숙제는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각자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더불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단상을 바꾸고 뒤에 그 배경을 조금 다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앞을 좀 새롭게 꾸미자고 하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자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안식일 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 칠순 생일을 기념해서 자녀들이 이제 여행 다녀오시라고 거두어 주신 그 여행비 500만 원을 이 교회를 단장하도록 하는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헌금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이 단상 4개를 교체했습니다. 이 사회자단과 이 본단상과 안실학교단 그리고 찬양대장의 이 보면대를 이제 크리스탈로 다 바꾸고 뒤에 커튼까지 이제 좀 배경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커튼을 이렇게 견본을 볼 때는 이 색깔이 꽤 붉은 색깔이 나는 꽤 아름다운 색깔이어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큰 면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만 자꾸 보면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몇 안씩 지나고 나면 저게 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 단장을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참 힘이 들어요. 모양, 색깔 그 선택할 때 꽤 신중하게 해도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계단도 그 인테리어 전문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많이 해보신 분이 이제 그 색깔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색깔로 했는 저 색깔로 했는데 또 해놓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또 더러 계시고 한데 조금 지나고 보면 또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기왕에 해놓은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교회가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 봉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기능과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느끼는 기능을 감성 혹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보다는 느낌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우선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느낌이 왔을 때, 그런 느낌이 왔을 때에 신앙으로 어느 정도 그 단련이 되고 수양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으로 바꿉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느낌을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참아야지. 이게 다 내가 아직 살아서 그런 거야. 주님, 저 사람을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느낌을 생각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감정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한마디 또 쏴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간의 느낌과 감정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느낌, 감사하다는 느낌, 만족한 느낌,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정서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안, 근심, 두려움, 죄책감, 미움, 슬픔, 서러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서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정서로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위선자들, 그들의 숨겨진 죄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모여든 그 살기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땅에다가 지적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 지적된 자기의 죄들을 본 이 모든 군중들은 하나하나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생각 혹은 불안감 중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투명하고 맑은 거울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미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죄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로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입술로만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느끼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여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을까요? 나도 그런다는 말은 누구도 다른 누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전에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정죄의 결과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온 그 군중들. 마리아 너를 치우고 온 자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못했다. 정죄하러 왔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서 가버렸습니다.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로 정하시고 죄값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이지만 내가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네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집에서 한 아이가 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잘 모르는 줄 알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좀 급해서 돈을 좀 훔쳤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만 해라. 와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만 해라. 용서는 이미 되어 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말을 한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를 해야 용서합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용서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 각자 각자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용서는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순수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고민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비난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항상 무효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너 날 보고 왜 웃냐? 점심때 먹으려고 입가에 밥풀을 붙이고 왔냐? 여기 뭐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웃은 거예요. 그 밥풀 좀 떼라. 뗐습니다. 근데 너는 날 보고 왜 웃냐? 눈곱 떨어지면 발등 깨지겠다. 너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왔냐? 여러분, 사람은 피차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용서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뭐 아까 이미 본문 성경절에서 보셨습니다. 네,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그 북쪽 동쪽 사이 북동쪽에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본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에 제자들이 같이 동조했습니다. 왜 동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측근에 있던 제자들은 분명히 한 자리씩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움직임에 같이 동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빨리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제 마음속에 잔뜩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불평하고 불만하던 마음, 그 정신은 삽시간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투쟁합니까? 한 자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숨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사경이면 그 시간을 그 당시에 세수로, 구약에서는 경을 3경으로 나누었고 로마 시대에는 4경 혹은 5경으로 나눈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밤 4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아주 한밤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떠서 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놀란 가슴에 그 물체로 떠오르는 물체 위에 떠서 오는 분이 분명히 낯익은 모양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국민학교 한 1학년쯤 되는지 어쨌든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뭐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서 재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한번 그 여름철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냥 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 당시 제 심정으로는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아서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빵 소리가 나는데 그게 제한테는 무슨 소리로 들리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멀리서 기차가 가면서 뻥한 소리를 그 천둥벼락이 치고 종말이 정말 된 것처럼 무서운 제 심령에 제 귀에는 그게 예수님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폭풍과 싸우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가까이 오는 사람을 유령으로 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게 무서워하지 마라.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제자들은 이제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주변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 때문에 경제의 풍랑을 겪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와 재난의 풍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들으셨지만 우리 김재기 장로님은 지금 사고의 풍랑을 만나셔서 정말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1시에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저녁 9시 반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긴 시간 대수술을 받고 지금 이 사고의 풍랑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풍랑으로 인해서 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불안이 위기가 서서히 또 몰아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환란과 또 환경의 재난 중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가까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낱낱이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 그 곤고한 중에 그 풍랑과 파도와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어떻게 아무리 심한 풍랑과 고난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죠. 당장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간 일들이고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청년들과 기도회, 찬상 기도회 갔다가 그 뭐 어떻게 묶었던 줄이 풀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이 팔이 부러졌을 때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사나? 이게 언제 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 중에 그 위험한 초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 사방이 다, 양쪽이 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초행길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조심조심해서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디 옆으로 나온 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이 잡고 있던 이 나무 뿌리에서 손만 놓치면 아주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조를 외쳤지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드디어 손은 놓쳤고 큰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졌는데 1m밖에 안 되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치 그것을 그냥 놓기만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사실상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은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예측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현실적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입니까? 네, 다 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 이 세상의 혼란함, 그리고 교황권이 점점 큰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힘. 조만간 미국은 교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세계 여러 가지 정세들이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올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의 고난과 역경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질렀던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또 고난스러운 일들, 또 두려운 마음, 시련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몇 절에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이 28절. 28절은 잘 압니다. 근데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7절 이전에 25절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유명한 성경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성경절의 그냥 광채 때문에 그 옆에 중요한 기절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유명한 성경절 주변에는 다른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는지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계시를 다들 받으셨네요. 근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그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7장의 계시를 받는 자나 25절의 어린 아이들은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뭘까요? 그럼 어른들은 다 가망이 없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피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오스. 네피오스인데 그것은 갓난아이 같은 혹은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근, 같은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네펠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네펠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무능하다, 무력하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중국에서 이 기별을 받은, 진리를 받은 조선족들 중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국경선에서 검문을 할 때 잘못 걸리면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형무소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 속에 성경을 잔뜩 넣어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주 순수한, 방금 진리를 깨달은 단순하고 순수한 한 재림교인이 조선족. 여기다 이제 성경 얇은 것을 여러 권을 삥 둘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검문소를 통과할 때 그 검문관들이 막대기로 몸을 다 찔러봅니다. 뭐 들었는지. 만져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북한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검문소를 통과하다가 한번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화장실에 들어와서 무슨 볼일을 좀 보다가 성경이 가운데 게 하나 빠졌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모자까지 다 찔러봅니다. 그 다음에 배를 콕 찔러보는 게 이상하니까 여기가 조금 이상하니까 배를 콕 찔렀는데 그 성경이 빠진 그 자리를 찔렀어요. 책이 안 집히고 살이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돼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력과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빈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그 계시를 받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들이 거쳐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시고 날마다 활기 있고 보람찬 신앙 속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